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정성을 보아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은 지극정성을 보아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실까?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해 주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 생겨난 이 교회들의 초기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에도 하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교회임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만 자격을 얻는다면 어쩌면 교회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곳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오직 하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형편없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다만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의 백성답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가는 그 성숙과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으면 어차피 성장통을 겪어 가게 되어도 보다 더 지혜롭게 잘 극복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그래서 잘 되돌아보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역사를 잘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잘 살펴봄으로써 역사의 사건들 속에 잘못된 경험들이 뭐 잘못된 경험이든 또는 좋은 경험이든 우리가 그걸 보고 바르게 온전히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처음 생기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이 개척했던 교회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교회나 뭐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처음 신앙을 시작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 안목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할례당 또는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그릇된 가르침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새 언약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종교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의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한 마음으로 가슴이 미어 터지는 그런 편지를 적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해서 뭔가 이제 인과응보법칙에 따라야만 뭐 구원이나 축복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구원이나 축복 받기 위해서 그에 해당되는 어떤 마중물 같은 어떤 돈, 헌금, 어떤 노력 이런 걸 바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능에 따라 그런 그 요구에 응하게 되고, 그래서 비록 마중물 같은 돈이라고 해도 결국 그거를 드려야 된다 하니 무리하게 그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인 건데, 자, 이렇게 뭔가 상응하는 정성을 보여야 받을 수 있다는 걸 인과응보 법칙에 스스로 속아서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율법적 행위라는 이 정성을 바쳐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하고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고와 노력에 있어서는 인과응보 법칙이 당연한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이지만 적어도 구원과 축복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순종의 결과,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과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아부하고 아첨할 필요 없이 진실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반박하는 거죠.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축복을 받기 위해 뭔가 지극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죠. 그거는 무당이나 이단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실력과 자격으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을 짓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다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머리로 꾸며낸 종교 이야기나 그런 어떤 야망이 아니고 뭐 여기저기 집회에 가서 뭐 이렇게 주워 듣고 배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자기에게 계시를 해주신 것이다. 밝히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뭔가 대가를 바치고 지극정성을 바쳐야만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을 바치고 종교적 열심을 바쳐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그 펼치는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이 바울에게 그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 또한 과거에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할례당들이 주장하는 이런 율법적인 것보다 사실 더한 것들을 진실인 줄 알고 그래서 막 교회를 그냥 세계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볼 때 이 바울의 말이 더 강력하고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해 갈 때 바로 이런 바울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읽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2장까지 자신이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가 되었는지를 자기 경험을 모두 간증해 가며 강력하게 말하죠. 그래서 자신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를 직접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 성경을 통해 다시 온전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간증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떨어져서 아라비아로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동안 사울이 성경학자라고 할 만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내용, 그 역사들을 선지자들의 글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로 이게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나 홀로 독학해서 이제 결국 알게 됐다는 건데 그럼 이게 잘못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중에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 7절,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방의 전도자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이 사도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율법적 그 유대인의 삶의 습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외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실수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자신이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그 가정에 가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성령의 도구, 이방의 전도의 문을 열은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될 때 분명히 율법주의의 허구를 깨달았을 것인데도 이 사람이 나중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왔다 이러니까 그걸 보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쳤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율법주의가 옳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짓을 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의 잘못을 나무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1절.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냐 예수님의 직계 사도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든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해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서도 할례를 받고 율법주의가 돼야 된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완전 가짜고 그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여기서 못을 박죠. 오늘날도 이단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취급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어쩌다, 심지어 성령이다 뭐 이래가면서 전부 그런 짓을 합니다. 심지어 정통교회 있는 목사라고 해도 교만에 빠지면 뭐 하나님 그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들 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그 증명을 하죠. 2장 15절.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방 죄인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요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율법만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8절. 만일 내가 전에 파괴해버린 그 낡은 제도를 다시 세운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죄인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입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다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과거에는 잘 몰라서 자기들이 연장자보다 더 심각하게 빠져있던 그 율법주의 함정에 거기서 이제 겨우 이제 살려놓은 이 생명들이 또다시 거기를 빠져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는 그 마음과 다시 그 이 종교 지옥으로 막 가려고 하는 이런 걸 보니까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애가 타서 절규하는 거, 이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런 바울의 심정을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바울의 처절한 심정을 통해 절규하는 이 하나님의 또 안타까운 마음과 그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잊지 마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구원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된 건데 인간들의 기본 심리인 그 인과응보적 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뭔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자꾸 종교적으로 더 정성을 바치고 열심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가는 말씀을 온전히 알려하는 게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 자꾸 뭔가 봉사와 일과 종교적 행위들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삶의 유일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들이 있는데 또한 율법의 의도 자체가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삶의 가치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말씀,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온전하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그분, 그분의 명을 따라 말하고 행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49절.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보고 단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만 보는 게 것이라면 또한 더더욱 예수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 그 완전히 빗나간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 그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때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제대로 만남으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지침을 목숨 걸고 외치게 됐던 것과 같이 바르고 온전한 증인된 삶, 빛과 소금된 삶, 세상에 섞여 보이지 않을 만큼의 누룩같은 존재지만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이 종교적 정성을 바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한 창조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가장 보람인 일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비싼 것을 많이 싸들고 오는 게 아니고 저들이 나간 그 세상에서 진정한 인간답게 다른 사람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들이 지금 보냄을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더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다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소금과 빛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열방의 제사장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은 정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뭔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인과율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또한 내 스스로도 그런 논리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진심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서 하늘 백성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보다 성경은 덮어놓은 채 내가 느끼는 느낌과 체험을 통한 감정을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던 것 또한 회개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검은 구름을 넘어 하늘 위에 태양이 변함없이 비추고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꼭 지극정성을 보아야만 뭘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거룩한 분인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